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캐슬린 T. 맥팔랜드를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 지명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맥팔랜드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를 비롯해 역대 세계의 공화당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으며 미국 폭스뉴스의 안보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맥팔랜드 지명자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전쟁 접근 방식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맥팔랜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교가 서구 문명에 가하는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맥팔랜드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공화당 내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쿠릴 4개 섬 가운데 2개 섬에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25일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북방 4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 배치는 일본의 입장과 상충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유감의 뜻을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당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열도 중 이투룹과 쿠나스이르 등 두 개 섬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가 일본 영토이며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필리핀 어선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남중국해 국립연구소의 우시쿤 소장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 소장은 스카보러섬 일대에서 필리핀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양국 간 수산업 협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위 소장은 현재 분쟁 지역에 중국이나 필리핀 어선 모두 접근할 수 없으며 태풍으로 이곳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접근이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은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한 인권단체가 옛소련 시절 스탈린 정권 아래 악명 높았던 비밀경찰 4만 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메모리얼이라는 명칭의 이 단체는 25일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에서 당시 비밀경찰은 1935년부터 1939년 사이 70만 명을 처형했다면서 이에 가담한 요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소련 정권은 1953년 스탈린 사망 후에도 대숙청 사실을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희생자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단체들의 규명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에서 스탈린은 재평가를 거쳐 위대한 지도자로 복권됐고 메모리얼을 비롯한 인권단체는 외국 기관으로 지목됐었습니다. 유럽이 터키를 계속 압박할 경우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줄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5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여성단체 행사에 참석해 유럽의회가 터키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전날 터키와 EU 가입 협상을 중단할지 묻는 표결에서 찬성 479표, 반대 37표, 그리고 기권 107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5일 달러당 위안화 가치를 6.9168위안에 고시했습니다.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위안화 가치는 8년 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낮 달러당 일본 엔화 환율은 113.67엔을 나타내는 등 달러는 8개월 만에 최강세를 나타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저는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르면 다음 주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많은 젊은 탈북민들이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들 인터넷 방송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풀고 싶어서 사실은 되게 너무나도 많이들 봐주시고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차차 흐려져 낮에 서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후엔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는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고 오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에 검토 시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단계는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번 문제의 협상 당사국인 미중 두 나라가 일반적으로 타결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은 드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의에 참여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결의안이 잘하면 이달 내에 채택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등도 안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24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간 합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결의안 초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과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 대해 다른 이사국들이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논의에 참여 중인 나라 중에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 최종 채택 시점은 러시아에 달려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결의안 초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와 그 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각 부처 간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시간을 두고 초안에 대한 문구와 추가로 제안할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초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 소식통의 관측대로 다음 주에도 채택될 수 있지만 만약 러시아의 추가 요구가 협상에 시일이 걸릴 만한 사안이라면 실제 채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때도 추가 시간을 요구하며 막판 변수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2270호 초안에 대해 검토 시간을 요구한 뒤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항구에서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등을 추가했고 이후 본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채택을 늦췄습니다. 결과적으로 2270호 채택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이 이사국들에 배포된 지 6일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결의안 논의는 24일로 76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이었던 2270호 채택에 걸렸던 57일을 훨씬 넘은 것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재가 북한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안보리의 기존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민생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이 없는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규정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수량의 변화를 주시할 게 아니라 이 수입이 합법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보이면서 북중 교역 규모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 규모를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24일 공개한 국가별 월간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지난달 거래한 무역 규모는 총 5억 2,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2억 3,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28%나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도 16%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4월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북중 교역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9%와 -8%, 그리고 7월엔 -16%를 기록하면서 대북 제재 효과가 뚜렷해지는 듯했지만 8월에 무려 30%나 증가하며 추세가 역전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 연구원입니다.
기존의 2, 3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실시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제재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상쇄가 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3개월 이후에는 대북 제재 효과가 좀 줄어들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광석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포함된 광물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핵개발 연계 의혹이 있는 중국 랴오닝 홍샹 그룹을 조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차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의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물품에 대해선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제재가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다며 일반 물품 거래는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는 기존 소비재 외에 기계류와 원자재 등 자본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건설용 자재와 차량들의 대북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한과의 교역을 늘리려는 중국 측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면 이제 그 정부 삼성 그 개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상호 보완적인 그 협력의 이익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일부에선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북 제재 수위를 조금씩 낮추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중교역이 9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현재 논의 중인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여부를 성패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한편 중국 내 31개 성과 직할시 가운데 북한과 교역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동북 삼성 가운데 하나인 랴오닝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랴오닝성의 대북 교역액은 약 18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 증가한 수치입니다. 랴오닝성에는 중국의 대북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둥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북 교역 순위에서 2위는 랴오닝성처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으로 약 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 감소한 액수입니다. 이어 산둥성과 장쑤성 그리고 허베이성이 각각 3, 4, 5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대북 교역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부 칭하이성으로 이 기간 교역액은 11,000달러에 그쳤습니다. 지역별 대북 수출 순위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링성, 장쑤성 순이었습니다. 또 대북 수입에서는 역시 랴오닝성이 수위를 그리고 산둥성과 지린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랴오닝성의 대북 교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편물이 아닌 의류가 가장 많았고 석탄을 포함한 광물성 연료가 2위, 이어 전기기기와 그 부품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랴오닝성의 대북 수출 순위에서는 보일러 기계류가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제품이 2위,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수입 순위에서는 편물이 아닌 의류가 가장 많았고 광물성 연료 그리고 철광석이 포함된 광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랴오닝성의 대북 교역액은 중국과 북한의 전체 교역 가운데 약 4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북중 정체 교역액은 약 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을 비롯한 중국 동북 삼성의 경제는 지난 2014년 이후 다소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카드 교수는 랴오닝성의 대비 교역이 앞으로 별로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you know, when you travel to places like Liaoning, and you look around, you recognize that China is investing a huge amount of public money.
캐스카트 교수는 중국 중앙정부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동북 삼성의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북 교역을 제한해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랴오닝성의 대북 교역이 급속하게 위축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정국 협의체 믹타 회원국들이 북한 정권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믹타 회원국들은 25일 호주에서 열린 8차 믹타 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유엔 헌장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올 들어 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도적 궁핍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이 줄고 있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이 북한의 도발이 국제질서 자체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북한 핵과 인권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 나라가 참여하는 중정국 협의체 믹타는 한국 주도로 지난 2013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창설됐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 BOA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의 명암과 또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의 희운주소를 짚어보는 특집 방송을 5차례로 나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세대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인터넷 BJ, 인터넷 브로드캐스팅 자키로 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 영상 속 진행을 맡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선 이런 인터넷 BJ들의 활동이 활발한데요. 탈북민 최초로 인터넷 BJ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23살의 탈북민 이평 씨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너네 엄마 아빠가 연락이 왔다.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남조선에 있다. 갈 거냐 해가지고.
카메라가 연결된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탈북 체험을 이야기하는 이 씨. 온라인상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컴퓨터 접속을 통해 이 씨의 방송을 보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인터넷 방송에는 북한 사람이 없더라도 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화면상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스타트를 내가 끊어야겠다 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는 유튜브. 이곳에서 아는 언니라는 제목으로 북한 이야기를 하는 4명의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진짜 많이 이름 철남,
철남이,
철진이, 철남이, 강철이.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맞아요. 그렇게 조금 남자는 강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북한은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 선화 씨, 유나 씨, 진옥 씨, 설아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진옥 씨의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볼 거라는 기대도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또 다 방송에 어느 정도 조금씩 나갔던 친구들이에요.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들 인터넷 방송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풀고 싶어서 사실은 되게 너무나도 많이들 봐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바로바로 그때그때 너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10대 청소년 시기에 한국에 입국해 한국에서 자란 신세대 젊은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정착 사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수동적으로 정착해온 중장년층의 탈북민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20, 30대 젊은 층은 전체 탈북민의 58%로 절반이 넘습니다. 또한 이들의 탈북 동기나 유형 역시 북한 당국의 핍박이나 굶주림 때문이 아닌 자유에 대한 동경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한류에 대한 동경 등 다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과감히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언니 방송의 설아 씨는 기성세대들이 방송에서 북한에 대해 너무 안 좋은 점, 아픈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편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북한도 한국처럼 사람이 사는 곳이고 좋은 일이나 슬픈 일 다 있을 수 있으며 또 북한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한국 시청자들에게 부담 없이 들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두운 캐릭터들이 아니고 좀 밝고 아픈 얘기보다는 좀 재미있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너무 아프게 얘기하기보단 그래도 그 나름 저희가 살았던 고향이고 하니까 뭐 고향에 대한 아이러한 추억도 얘기하고 그냥 또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없이 아 사람 사는 데는 다 거기서 거기네 뭐 이런
신세대 탈북민들의 이런 솔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방송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평 씨의 설명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북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좋은 쪽으로 갖고 막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아는 한에는 답해드리고 풀어드리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더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궁금해서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옥 씨 역시 한국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즐겁습니다. 특히 이들이 거부감 없이 북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진옥 씨의 목표입니다.
젊은 층들, 뭐 언니, 뭐 누나 하면서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북한이 조금 관심 갖게 됐다.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그렇게 막 낯설지가 않다고. 그래서 보면은 북한 하면은 조금 막 어렵고 못 살고 그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감 느껴지고 그쪽에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막 그렇게 느껴지던 것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도지인 교수는 젊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정착 모델을 만들어가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착의 조건과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인 교수입니다.
이제 탈북의 역사도 좀 오래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아마 갖고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정착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다.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탈북민 1호로 입학해 화제를 모았던 임철 씨 역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살에 한국에 온 임 씨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 사회를 모두 경험하면서 법 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법조인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통일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 사회가 이제 열리고 이제 북한 사회가 변화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사회 뼈대인 법 체계를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법치주의만이 이제 다시는 이제 북한과 같은 그런 독재가 다시는 이제 없지 않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이런 법치주의 발전 네, 그러한 것을 이제 북한에 이제 뭐 이식하고 또는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싶은 거죠.
신세대 탈북민의 등장은 배고픔과 생활고, 정치적 박해를 못 이겨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던 기존 탈북민에 대한 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이들에겐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거리낌 없이 새 터전에서 자신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신세대입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이 이들에게서 증명이 될지 한국 사회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한국 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보내드린 VOA 기획보도 오늘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와 북한 외무성 국장이 24일 평양에서 만나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영사 접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치다가 지난해 1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체포돼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스웨덴 대사가 이번 면담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면회 문제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 국장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도전한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적대 행위에 대처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구호단체가 북한에서 미화 13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영양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채소 재배를 늘려서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지난 9월부터 황해북도 소흥시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채소 생산 증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자료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120만 유로, 미화 13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며 2019년 8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소흥시에서 각종 채소 재배를 늘려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 2,300여 명 등 취약계층 4만 3천여 명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북한 도시관리청과 농업과학원, 중앙남세연구소, 소흥인민위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소흥시 협동농장에서의 채소 재배와 관련해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사업이 주민들의 영양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소 재배 기간과 토양 관리,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노동력 대비 채소 생산성이 향상되고 겨울 채소 재배 면적이 최대 2헥타르까지 증가했다며 비료 생산도 늘어 토양 생산성이 향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확한 채소를 타가소나 유치원 등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저장과 운송 등으로 수확한 채소의 25%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채소가 취약계층에 전달되기까지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고 저장 방법도 개선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충해 관리와 비료 생산도 늘리고 있으며 현지 관리들에게 관련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134만 유로, 미화 142만 달러로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어장 부산물과 기타 배설물들로 양식용 연못을 비옥하게 만들어 물고기 생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물고기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24만여 명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유럽연합지원계획 제5단체로 지난 2000년부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지린성이 북한과의 교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신화망은 지린성 지안과 북한 자강도 만포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지안과 만포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지린성은 지안과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 증축 공사와 지안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지안과 만포 사이에 철교와 차량 통행용 다리가 있지만 너무 낡아서 화물 물동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가 300m가 조금 넘는 새 다리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현지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 교량에서 지안시에 이르는 도로의 길이는 약 8km에 달합니다. 현지 당국은 교량 주변 도로 공사가 내년 7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화망은 새 교량이 북중 관계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중국 단둥과 연결된 신의주나 훈춘과 가까운 라선에 비해 발전 정도가 뒤떨어진 만포 지역의 개발을 위해 만포와 지안을 잇는 공사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만포에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경제개발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린성 취안허 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도 개통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4년 9월 공사가 시작된 이 다리는 당초 지난 10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초 태풍 라이언록으로 두만강 일대 홍수가 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습니다. 완공된 신두만강 대교는 두만강 유역에서 라선 경제개발구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린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관련 기반시설 사업은 중국의 변경통상구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북한 만포와 교량으로 연결되는 중국 지안에는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가 들어섭니다. 또 신두만강 대교는 북한에서 기존 훈춘 변경경제합작구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 밖에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도 완공됐지만 북한 측의 비협조로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 연결되는 기반시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농아축구대표팀이 다음 주에 호주를 방문해 호주팀과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북한의 농아축구팀의 호주 방문은 지난 2014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구성된 농아축구단이 12월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농아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북한 농아축구팀 감독을 맡고 있는 이민교 감독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선수들이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드니를 방문한다며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에는 호주 농아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은 당초 한국과 네팔의 농아축구팀도 초청해 4개국 농아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두 나라 모두 자국 내 사정으로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은 북한 농아축구팀이 친선 축구 경기 외에도 세계 장애인 증진 포럼과 시드니 한인회 주최 환영 만찬, 호주 농아축구협회 초청 행사 등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농아축구팀의 이번 호주 방문은 한인단체인 호주 미랄 선교단이 주최하고 글로벌 블레싱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만들어진 북한 농아축구팀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 농아축구팀은 지난 2014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동안 시드니를 방문했고 13일에는 호주 농아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호주 농아팀이 4-1로 크게 이겼습니다. 북한 농아축구팀의 이민교 감독은 그동안 북한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됐다며 이번에는 더 좋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서양 록밴드의 공연을 다룬 기록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공연한 최초의 서양 록밴드였는데요.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북한과 관련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노르웨이의 모르텐 트라빅과 라트비아의 우기스 올테가 감독한 해방의 날이란 기록 영화입니다. 이 기록 영화는 슬로베니아 출신 록밴드 라이바흐가 지난해 8월 일제치하에서 한반도의 해방 70주년을 기념해 평양 김원균 음악관에서 공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양 대중음악 밴드가 북한에서 공연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슬로베니아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일부던 1980년에 결성된 라이바흐는 나치 독일을 떠올리게 하는 도발적인 공연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록밴드입니다. 기록영화 해방의 날은 라이바흐와 그 일행이 평양에 도착해 공연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과 공연 당일 표정을 다양한 음악을 배경으로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특히 공연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 문화 차이, 그리고 북한 당국의 세세한 검열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을 주선하고 영화를 감독한 모르텐 트라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라이바흐가 둘 다 파시스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영화를 통해 이런 비난이 편견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10여 차례 이상 방문해 북한 관련 영상물을 만들기도 한 트라빅 씨는 라이바흐 공연을 성사시키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 록밴드의 도발적인 모습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뜻한다고 북한 측을 설득해 공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라빅 씨는 자신의 영화가 북한 체제에 이용됐다거나 북한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는 비난에 대해 영화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영화가 음악과 팝문화, 신화, 그리고 선동에 대한 것이라면서 관객들에게 뭔가 생각해볼 거리를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9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북한인권서울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내년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심의에 앞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관련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이 두 협약 이외에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아동매매와 아동매춘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 정서에 비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13년에 장애인 권리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을 인용해 한국 공군의 항공기용 적외선 전자 방해 장비 체계를 대외 군사 판매 형식으로 인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 첨단 레이저 장비가 한국 정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공중급 요기 4대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장비들이 항공기 하단부에 장착돼 적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6월 12억 달러 규모의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 에어버스사 A330 기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의류업체가 북한 재봉공을 잇따라 고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 서부 노브고로드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용해 내년부터 북한 재봉공 20명이 현지 의류 가공업체인 레그프롬 모다사에 추가로 일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여성과 아동용 의류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이미 북한 재봉공 2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로먼 마킨 대표는 북한 노동자들이 평소 지각을 하지 않는 등 성실하다며 추가 채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국의 민간 대북 매체인 국민통일방송이 북한의 청취자와 소통하는 공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의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목요일 저녁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무대에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이 개최한 라디오 통일공감인데요. 라디오 통일공감은 북한 주민과 한국 국민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직접 받아 북한으로 송출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 방송입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입니다.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 주로 북한에서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 현재 북한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메시지를 보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저기 여기 참가한 사람들이 듣고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또 그분들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라디오는 텔레비전 등 다른 매체에 비해 청취자와 소통이 쉬운데요. 북한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대북방송은 청취자의 의견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제하고 있어서 대북방송 종사자들은 매일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청취자가 어떤 내용을 듣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국민통일방송은 이번 라디오 통일공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남북한 주민들이 소통하고 북한 내의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공개방송을 기획했습니다.
북한에 저희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남북에 어쨌든 주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공개방송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만나자는 메시지가 가장 많아요.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서로 어서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라디오 통일공감의 진행은 국민통일방송의 방송국장인 김민수 씨와 탈북 방송인인 조미영 씨가 맡았는데요. 두 진행자는 평소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청취자들과 간접적으로나마 소통하는 이번 자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라디오 부스에서만 전파로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열린 공간에서 한국 사람 또 탈북 주민이 함께 모여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거기에 어떤 정보든 문화든 우리의 마음이든 이런 걸 보낼 수 있다는 걸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런 공개 방송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성춘통일은 북한에 계신 주민분들 중에서도 좀 청년,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고요. 그런 젊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다양한 정보도 드리고 탈북민 청년들은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니까 또 탈북민 청년들 모셔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정보와 음악과 이런 걸 들려드리는 그런 방송이에요. 가끔 이렇게 탈북해 오신 분들 중에 저희 방송을 찾아오셔가지고 북한에서 이 라디오를 들었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 들었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 공개방송에 함께한 탈북방송인 리광명 씨와 북방연구의 상임이사 김영수 씨는 북한에서 한국의 라디오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김영수 씨는 대북라디오가 탈북의 큰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들을 때 이제 고부갑들하면서 이거 진짜 맞을까 안 맞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긴 들었죠. 근데 듣다 보면 순간에 진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맞다는 이런 게 강하게 들어요. 근데 특히 우리 그 임미 같은 선배들 그분들이 이제 그 방송하는 거 듣다 보면 더 이제 확신이 가는 거죠. 한국 와서 보니까 탈북자들 많은 사람이 라디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라디오라는 거는 이게 한마디로 북한 아무리 피해시켰다 해도 이 공기 중에 이 전파를 타고서 정말 너무도 좋은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도 와닿기 때문에 우리도 왔었고 저도 항상 라디오를 부릅니다. 나의 운명에 정말 나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준 그런 운이라고 라디오가.
이광명 씨는 탈북 후 직접 방송에 출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준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방송을 들어는 봤지 만들지 못하고 또 만드는 과정도 전혀 생소했거든요. 그리고 조성장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나운서들이 마이크 놓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저렇게 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가지고 귀에다 기막에 끼고 앞에다가 뭐 마이크도 괴상하게 생겨놓고 앞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고 아 방송은 저렇게 하나 상당히 신기해서 보던 제가 정작 마이크에다 대고 북한에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 또 두고 온 나의 친구들에게 북한에 있을 때 다른 말을 못했던 그 심정 저는 조금이나마 좀 깨달았던 그 바깥에 남조선의 현실을 제가 여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전달한다니까 너무 격정이 넘치는 겁니다.
이번 공개방송에는 가수 안수지 밴드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안수지 밴드에서 노래를 하는 안수지 씨는 국민통일방송과의 인연을 통해 대북 라디오의 존재를 알게 됐고 북한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저는 그때 조금 충격적이어서 그때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동참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기회가 생겨서 또 사람들도 알게 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오늘 처음으로 그 북한 분들의 또 신청곡까지 받아갔고요. 연결이 돼 있구나. 방송의 힘이 크구나. 그리고 우리 쪽에서 갖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의 공개방송 라디오 통일공감은 북한 주민과 나누고픈 한국 국민들의 사연과 북한에서 온 신청곡을 담아 북한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렇게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낮에 서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후엔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는 1에서 2.5m로 서해는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고 오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4도 되겠습니다. 남포도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4도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주는 흐리고 한때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은 4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5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4도가량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청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4도가량 예상됩니다. 량강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4도. 자강도 강계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이 오다가 오후에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0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곤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캐슬린 T. 맥팔랜드를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 지명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맥팔랜드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를 비롯해 역대 세계의 공화당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폭스 뉴스의 안보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맥팔랜드 지명자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 전쟁 접근 방식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맥팔랜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교가 서구 문명에 가하는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맥팔랜드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공화당 내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쿠릴 4개 섬 가운데 2개 섬에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25일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북방 4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 배치는 일본의 입장과 상충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유감의 뜻을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가 시디오 지배 중인 쿠릴 열도 가운데 이투룹과 쿠나시르 등 두 개 섬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가 일본 영토이고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필리핀 어선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남중국해 국립연구소의 우시쿤 소장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소장은 스카보로섬 일대에서 필리핀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양국 간 수산업협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갈등은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분쟁 해역에 필리핀 어선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비정을 배치했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이를 철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녹색당 후보였던 질 스타인이 세계 경합주 재건표에 필요한 5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인 측은 25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 3개 주 재검토를 위한 기금을 모두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인은 위스콘신주 대선 투표에 사용된 시스템이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 등에 매우 취약하고 보안장치도 미흡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스타인 후보는 지난 8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 후보들 가운데 4위에 그쳐 이번 재검표에 따른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스타인 측은 이번 재검표 시도는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인권단체가 옛 소련 시절 스탈린 정권 시절에 악명 높았던 비밀경찰 4만 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메모리얼이라는 명칭의 이 단체는 25일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에서 당시 비밀경찰은 1935년부터 1939년 사이 70만 명을 처형했다며 이에 가담한 요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소련 정권은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도 대숙청 사실을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희생자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단체들의 규명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이 터키를 계속 압박할 경우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줄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5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여성단체 행사에 참석해 유럽의회가 터키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전날 터키와 EU 가입 협상을 중단할지 묻는 표결에서 찬성 479표, 반대 37표, 그리고 기권 107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